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두 편의 편지를 썼는데 그중 첫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로서 당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도시로서 이 도시를 복음화하는 것이 마게도니아를 넘어서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두 번째 선교행 때 교회를 세우고 정말 가슴으로 품고 또 기도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1장 3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고 있는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을 읽은 본문 중에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배운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많이 힘쓰라 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하고 너희가 행하고 있는 그대로 계속하라.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다른 우리말 번역들에선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스데반 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참 많이 수고하며 기도하며 고난과 슬픔과 또 여러 가지 언덕을 넘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참 잘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음성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더 잘하라 하십니다. 잘하고 있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 하십니다. 그러면 더욱 많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전체의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서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데 품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과 그리고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특강 강사로 모신 강영한 교수님을 통하여 성경 속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지성사에 큰 영향력을 끼치시고 아마 기독교 지성인 가운데에 당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계시는 분의 한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철학 신학 교수하고 계시는 강영한 장로님을 통하여 그 답을 성경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이종림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거기서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종 목사님을 1981년에 뵌 적이 있으니까 벌써 4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멀리 떠나 보냈습니다.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그 장례 절차를 밟으시느라고 무척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에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왜 주께서 이 땅에서 부르셨는지 주님의 그 소망을 그 부르심의 뜻을 또 함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교회 들어오면서 여기저기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밑에다가 Who are we?라고 써놨더군요. 그래서 참그 제목 좋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포스터를 떼느라고 여기저기 다니는 제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간사님이신지 전도사님이신지. 그래서 저거 누가 지은 질문이냐 그랬더니 전도사님들이 중동부 지도하는 전도사님들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Who are we?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은 우리가 자주 질문을 해야 할,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제가 꽤 됐네요. 조나단 삭스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나단 삭스는 영국의 그 대랍비인데요. 랍비들 전체를 대표하는 작년인가 돌아가셨죠. 그 조나단 랍비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유대인 부자가 한 번은 저녁 늦게, 밤 늦게 산책을 하느라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Who are you?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가 누구냐? 깜짝 놀랐죠. 보니까 저 성벽 거기에서 보초를 서는 군인이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저 질문이 내한테 매일매일 필요하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보초한테 찾아갔습니다. 너 그만두고 그 일 우리 집에 와서 매일 아침 우리 대문에 서서 우리 집 대문에 서서 우리 집을 안으로 향해서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그 질문 할 수가 있겠냐? 내가 그러면 너 한 달에 월급을 네가 지금 여기서 받는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이 주겠다.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오늘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품격입니다. 아마 이 제목을 생각을 하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불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여기 어떤 조건이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규정하고 그리고 그 규정대로 이 땅에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물음을 함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성경에 그렇게 자주 나오질 않습니다. 바울사도가 편지를 쓸 때 주로 고린도에 사는 성도 여러분 또는 에베소 성도 여러분 성도란 말을 절겨 썼습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부르기 시작했던, 쓰기 시작했던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리스도란 그 이름은 깨끗해야 세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히란 말로 크리스차노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차노이, 복수형이죠. 단수형으로는 크리스차노스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 말뜻은 그 뜻입니다. 이 말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네가 몇 마디 그 적은 말로 나를 크리스찬오스로 나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할 때 써였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면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그 고난의 영광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긴 말일까요? 이 뜻이 대체 무엇일까요? 그 뜻을 제대로 좀 새겨보려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베드로의 첫 설교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일어서서 이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술 취했나 그렇게 이제 부르긴 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서 긴 설교를 하는데요. 크게 요약을 하면 세 부분입니다. 일종의 3대지 설교를 한 셈인데요. 첫 번째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증거를 먼저 하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세 번째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여러분 가서 보시죠.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36절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메시지는 성령의 오심과 나사렛 예수의 부활과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를 주와 큐리오스와 그리스도, 크리스토스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형제 어찌할꼬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고 베드로 사도는 이 사람들에게 먼저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아니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에 보면 43절, 44절에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을 부르지를 않고요. 이 사도행전 2장에는 그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 사람들은 이제 믿는 사람들.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란 말, 믿는 사람이란 말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일컫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을 쭉 44절부터 47절까지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함께 있었다. 홀로 있지 않고 함께 있었다. 한 개인 개인이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한 개인 개인의 그 소중함을 뛰어넘어서 홀로 있지 않고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물질적인 공유 현상이 드러났고요. 세 번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을 하게 되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애찬을 나누고 함께 성찬을 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결과는 뭐냐 하면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지만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현상입니다. 이분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된 다음에 이런 삶의 결과를 보였고, 그 결과는 곧 그 바깥 사람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태도를 벗어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주 본질적 사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은 거죠. 뭘 믿었습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바울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믿어 시인하면, 다시 말해서 나사렛 예수가 곧 나의 주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그 시인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정황을 생각하면 이건 전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예루살렘에서 아주 확실하게 눈으로 이렇게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아, 예수님이 활동했던 이 시기는 더 이상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그런 삶의 상황이 아니라 로마의 치하, 로마의 철동 같은 그 압제의 삶의 상황에 처한 그런 상황이었구나.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독교로서 출현한 그 배경은 로마의 압박입니다. 로마의 그 철통 같은 통치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가이사가, 시저가 왕이고 주이시고 시저가 구원자라고 하는, 시저가 곧 신이인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무슨 제사장 누구냐 그리스도냐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서기관을 따를 것이냐 율법사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따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 문제는 이들에게 가이사냐 그리스도냐 하는 선택입니다. 가이사냐 나사렛 예수냐 하는 선택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셨다는 말은 이제 우리의 삶, 우리의 정치, 우리의 경제, 우리의 학문, 우리의 예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일들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은 저 가이사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다. 그 나사렛 예수를 큐리오스로, 주로,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를 크리스토스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서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그래서 커다란 선택의 기로에 서게 했던 일이 그리스도의 사건이라 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눈으로, 마음으로 확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로, 아, 예수님 제가 주님으로 믿습니다, 아, 예수님 제게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과 죽음의, 삶과 죽음의 그 결단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 나사렛 예수님, 그 낮은 땅 보잘것없는 그 돌짝밭 같은, 돌만 서두르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낮고 낮은 그 나사렛에서 사시고, 그리고 그 정말 보잘것없는, 거기에 비해 보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비옥한 땅 같은데요, 그곳에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오셨다고 선포하시고 그 4천 명, 5천 명을 먹이신 그 예수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 사이에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크라이스트라는 말하고 이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안, 크리스티아노스, 이안이라는 말이 따르는 사람, 본받는 사람, 그와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철학에서 칸트를 따르는 사람을 칸티안이라고 합니다. 이안을 붙여가지고 헤겔을 따르는 사람을 헤겔리안 그렇게 부르고요. 하이데거를 따르는 사람을 하이데거리안, 이안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칸티안도 아니고 헤겔리안도 아니고 하이데거리안도 아닙니다. 크리스티안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의 주이시고 예수가 저에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게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칭송받았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적어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평가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저 아무개 집사, 저 사람은 어느 교회 집사라는데 아, 저 사람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개 장도, 아무개 집사 명함 들고 다니면서 나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나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그 명함에 그렇게 새겨있는 사람, 그러면 보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 반응이, 아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걸 제가 봤는데요. 뭘까요? 그거 믿지 마라. 그 사람한테 무슨 인테리어 공사니 뭐니 그 맡기지 마라. 이렇게 된 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제가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공동대표를 꽤 오래 했는데요. 그걸 하면서 한 일 가운데 하나가 저 기억에는 2006년입니다. 지금부터 벌써 15년이 지났는데요. 그때 우리가 모여서 한참 고심을 한 게 어떻게 한국교 신뢰도를 높이는가. 그래서 신뢰 회복 운동을 벌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몇 개 단체 힘을 모아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전국 단위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신뢰도 조사를 2006년 이어서 계속 2010년까지 몇 년을 이제 반복해서 했는데요. 그 결과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한다라고 한 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변함없이 18%였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45%를 넘지 않았습니다. 거의 언제나. 그런데 작년 이제 그 8월달인가요? 7월달인가요? 국민일보에 한번 이 신뢰도 조사가 다시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여러 단체가 함께해서 이제 조사를 했던 결과인데요. 불교 신자에 대해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64%였습니다. 카톨릭 신자에 대해서 신뢰한다고 한 사람들이 65%였습니다. 개신교 신자는 몇 퍼센트일까요? 옛날 김은실 그 조사할 때보다는 그때 숫자가 좀 높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불교인이나 카톨릭 신자에 대해서 훨씬 낮았습니다. 21%가 나왔습니다. 21%라면 우리 국민 10분 중에 2분이, 5분 중에 1분이 아,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믿을 수 있다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업은 커녕 전도도 할 수 없는 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 다 교회 다닌다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떠오른 단어가 뭐가 있냐 하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배타적, 두 번째가 물질적, 물질적, 세 번째가 이기적.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배타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이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안 그런데. 나는 배타적이보다는 포용하고, 가난한 사람이든지 심지어 성소수자이든지 또는 난민이든지 이 사람들을 나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죄는 싫어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품어야 한다 생각하고, 나는 품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기에는 아, 교회는 철저하게 자기들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외에는 다 배제하는, 이런 아주 배제하는 집단이다 라고 하는 인상들이 있고, 두 번째 물질적이다. 부동산 투기하느라고 열심히고 돈 버느라고 아주 눈에 불이 켜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인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기적이다. 자기들만 안다. 또는 앞에다 무슨 집단 이기적이라 뭐 붙여가지고 집단 이기적인 그런 걸 보인다. 코로나가 한창 번창할 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 예배 모이겠다고 그냥 모이는 그런 사람들, 뭐 방역 규칙이니 뭐니 그런까지 무시하는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계속 미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 국내 사정을 환히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적어도 제가 알기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방역 규칙도 잘 지키고 다 그렇게 애썼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반대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인상이, 적어도 그런 인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만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배타적이다, 물질적이다, 이기적이다, 이것은 우리가 따르는 복음의 가치와는 상반돼도 보통 상반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배타적일 수 없고요, 당연히 물질적일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섬길 수가 있을 뿐이지 둘 다 겸하여 함께 섬기는 못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그 배금주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질적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기적일 수가 없죠.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타적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Who you are? Who are you? 라는 질문,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문화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한국은 지금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저는 사실 미국에서 지난 6년 동안에 이 표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016년 다보스 회의였은가요? 그 독일 학자들이 만든 용어인데요. 거기서 거론이 된 적은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모든 데다가 다 제4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말을 하자면 그냥 우리 어떻게 보면 3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기업체에서, 학계에서, 산업체, 뭐 국가, 기관, 정부 뭐 다 합작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보다는 만일 우리가 종교의 관점에서 오늘의 시대를 일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그러면 저는 세속시대란 말이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속시대, a secular age란 그 용어가 오늘 전 세계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특별히 잘 살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국민소득 3만 불 넘는 우리는 이미 3만 5천 불에 들어섰다니까 적어도 소득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또 다른 관점에 보면 여전히 후진국이죠. 장애인들 멸시하고 뭐 하는 거 보면 그러긴 하지만은 경제적 관점 보면 선진국이 할 수 있는 나라인 건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제 이런 나라들을 일컬어서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세속시대란 말이 저는 적합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탈종교 시대입니다. 종교가 삶의 중심에 서서 주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속시대라고 표현을 하죠. 한 15년 전에 카나다 철학자 찰스 테일러가 붙인 이름입니다. 이렇게 두툼한 한 700페이지 되는 책을 테일러가 2007년에 발표했는데요. 그 제목이 A Secular Age이라고 한 겁니다. 세속시대. 그러니까 당장 지금만을 일컫는 게 아니라 지난 500년 동안에 서양 문화가 이제 생성되고 서양 문화가 온 세계로 전 세계로 펼쳐지면서 발생한 현상에 붙이는 이름입니다. 과거에는 종교가 정치나 경제나 문화 모든 경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죠.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중세 가톨릭 교회는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지어 농사를 지을 때만 해도 그냥 가서 쟁기를 가지고 땅을 갈지 않고 신부님이 가서 향불을 거기에 피워줬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죠. 그게 있을 수 있는 모든 마귀들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쟁기를 가지고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들이 또는 수녀나 수도사가 모든 일에 관여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 그건 그야말로 거룩한 시대 또는 종교 시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런 활동을 눈을 뜨고 쳐다볼래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19세기 말만 하더라도 아니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어디에 패스트가 창궐한다 그러면 그게 당연히 눈으로 보던 것이 뭐냐면 우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메거나 손에는 또 그 향불을 피워서 온 그루에 담으면서 이렇게 향을 뿌리는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 3년 동안에 우리는 그걸 어디에서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와는 달리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 바티칸 광장에 나와서 혼자서 부활절 미사를 집전하고 하는 그런 걸 오히려 눈으로 보았죠. 혼자서 말이죠. 모든 성도들 같이 모인 것도 아니고 세속시대를 아주 눈으로 적어도 저에게는 아주 눈으로 보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지금 종교영향이라는 게 정치나 경제, 뭐 학문, 문화 거의 사라진 그런 삶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옳은 정당한 그런 일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아버지께 가오나 저들은 세상에 있사오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은 세상에 있사오니 단순히 세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내가 저들을 세상에 보내오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19장 아니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숨으로 입으로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쓰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사도들 포함해서 오늘 온 성도들은 단순히 세상에 살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삶의 자리에 정치의 삶의 자리, 경제의 삶의 자리, 학문의 자리, 교육의 자리, 시장의 자리, 그 시장 한 모퉁이에서 미장원을 하는 자리, 음식점을 하는 자리, 어떤 자리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삶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 보냄받은 자로 정치와 관련된 일을 하든 상업과 관련된 일을 하든 교육이나 학문과 관련된 일을 하든 어떤 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보내셔서 하는 일,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정치를 지배하고 교회가 경제, 학문, 예술을 지배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속시대, 탈종교화된 시대에 여전히 세상에 들어가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야 될 그 존재, 그 정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을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그 단어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불렀습니까? 하나님께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이 성도들은 여기에서 옹기종기 살아라고 여기에서 옹기종기 이렇게만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다시 보냈다고요?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를 함께 주로 함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로 하나님에게로 부름받아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양육받고 치료받고 그래서 어디로 다시 보낸다고요? 세상으로, 나의 삶의 자리로, 나의 부엌으로, 나의 교실로, 나의 사무실로, 나의 일터로, 혹시 청소하는 분이면 그 미화원 청소 일하는 것으로, 머리를 다듬는 분이면 머리 담는 미장원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식당이면 그 식당의 자리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아이 키우는 그 삶의 자리로 나를 그리스도께서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사역자 일은 뭘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혹은 선지자로 혹은 사도로 혹은 복음 전도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자를 세운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걸 히라말로 보면 프로스카타티스몬 톤 하기온 하기오이들 그 성도 거룩한 백성들을 카타티제인 그들을 온전케 하며 그리고 에이스 에이콘 에이스 그 다음에 에이스 에르곤 디아코니아스 섬김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이제 에이스 오이크로맨 투 크리스투 투 크리스투 투 소마 투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몸을 오이크로맨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 3단계로 이렇게 쭉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카타티제인 카타티스모스라는 말을 마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안드레가 그물을 깊고 있더니라고 할 때 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카타르티존타스. 그물을 깊고 있었다. 헤어진, 부서진, 이렇게 쓸 수 없는 그물을 다시 이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다시 그물을 이렇게 고치고 있는,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장면에 같이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제대로 삽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미장을 하든 음식점을 하든 학생들을 가르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팍팍 쓰러지지는 않잖아요. 교회에서는 뭐 중령도 되고 장군도 되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렇게 하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팍팍 쓰러지거든요. 2등병보다 1등병보다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라고 부르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가운데 부족함이 있죠. 아이고 주님, 제가 주님 따르고 싶고요. 주님 닮고 싶고 주님처럼 되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오히려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삼아오고 좀 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우리 속에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그 기도가 크게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 이거 한 두어 시간 해야 될 일이지만은 짧게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기도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세 부분을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신을 위한 기도.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그걸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세 번째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 저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보호하여 달라. 저들을 프로텍트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으로부터 보호받아서 저들을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까? 교회는 악으로부터 보호받아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다투고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저들을 보호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서 싸우지 않고 사랑으로 성령 가운데서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거룩해.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누굽니까? 당신 누구요? 그럼 나는 교회 일원이래요.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그 능력,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된 사람, 말씀으로 그렇게 진 사람, 그래야 이 땅에서 비록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처럼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까 읽은 그리고 목사님이 잠깐 설명했던 그 말씀 이제 마음을 좀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세속시대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은 종교가 힘을 잃은 시대입니다. 제도 종교가 힘을 잃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도 종교보다 훨씬 더 깊숙한 그런 영성이 필요한 그런 시대, 그런 걸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의 관점에 보면 그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봐야 합니다. 이때 종말론적이란 말은 단순히 우리가 말세다라고 부르는 것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신학에서 우리가 종말론적 관점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대, 그 기다리는 그 시대 전체를 일컬어서 이걸 종말론적 시대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오심과 함께 이미 오셨고 그리스도 오늘 사람들 눈에는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통치는 우리의 눈앞에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함께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시작과 끝의 시대, 이 사이 시대, 독일 사람들 이걸 Zwischenzeite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죠. 이제 예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실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 이 사이의 시대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바울 사도는 아까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 아까 읽은 그 구절 바로 그 한 앞에 구절을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보시기를 원하는 게 뭐라고요?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다고 했죠? 제자들 위해서 한 기도가 첫 번째가 보호하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좀 분열하고 싸우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가 뭡니까? 그렇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바울 사도도 반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장 말씀 보면 12절까지가 크게 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의 품격을 볼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뭔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그 첫 번째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여기 이제 4장 1절에서 8절까지 거룩함은 특별히 음란함과 대조되는 말로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란하지 말라. 바람 피지 말라. 딴 여자, 딴 남자 살펴보지 말라. 성결함. 혼인의 성결과 성결함을 무엇보다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우상숭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딴 남자, 왜 딴 여자 찾을까요? 만일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왜 그럴까요? 이 바울이 활동하던 로마 시대는 음란함이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그게 편만하게 널리 이렇게 퍼져 있던 그런 시대라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게 노예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 또는 상류층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안에 두고도 다른 사람을 첩으로 들을 수 있고요. 또 창녀촌은 일반화되어 있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조차도 여자들은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여자들은 이제 종교 행위나 할 때 그거는 또 성전에 그 창녀, 창남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또 성행위를 하는 일이 빈번했죠. 또 남자들은 그냥 창녀들을 쉽게 찾아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조차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음란함을 피해서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함이란 말은 아마 단순히 음란함을 피하는 것만 그게만 제한되지를 않습니다. 거룩함이란 말 또는 우리가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성별되어야 한다. 다르게 또 표현하면 이건 구별된다는 말이거든요. 달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삶의 방식과 가치 지향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쉽게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쉽게 부에 의존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달리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부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절제하고 검소하는 그런 삶을.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뭘 추구하는지, 어떤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혼을 뺏기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혼을 뺏는 건 뭔지. 그러면 아, 내가 어떤 부분에서 거룩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그걸 아마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거 머리 이거 저 교회 나올 들어올 때 바깥에 떼어놓고 가슴만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머리 달고 교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할 게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내가 어떤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지,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걸 반성해 보면 아, 이쯤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의 그 품격을 드러낼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되면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4장 3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다시 5장 16절에도 하나님 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제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 텔레이마 투테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란 뭐 작정한 그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원하시는가, 거룩함을 원하시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세상과 달라야 한다. 내 옆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라고 추구하고 있는 그것과는 달리 나는 예수를 추구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상대화시킬 수가 있어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들이 나의 신이 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께서 오실 텐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죠. 그러지만은 언젠가 오셔서 우리를 앞에 세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것, 주께서 우리를 보고자 하시는, 우리에게서 찾고자 하신 것은 거룩하며 흠이 없기를 바란다. 3장 13절 말씀대로.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9절에서부터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더욱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더욱 힘써라. 더욱 힘써라. 더욱 많이 힘써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형제 사랑에 힘써라. 이때 형제 사랑, 그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뭐 자매님 사랑해요. 형제님 사랑해요. 그게 아닙니다.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 뭘까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한 걸 그 다음 이야기하잖아요.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그들의 빈궁함, 그들의 가난함, 그들의 궁핍함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 빈손으로 가시오 오시오 하는 게 아니라, 잘 가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형제가 있을 때 그걸 돌아보는 것, 곧 그게 형제 사랑입니다. 오늘 이제 한국 교회도 한 벌써 20, 30년 됐죠. 교회 예산 한 절반 정도는 바깥으로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교회도 있었고요. 제가 속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무척 애를 써봤지만 그게 보통 쉽지 않다는 것도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 잊어버리고 있는. 우선 1차적으로 돌아봐야 될 대상은 교회 바깥에 돈을 쓰는 것, 그 이전에 교회 안에 우리의 형제가 되고 우리의 자매가 된 사람 가운데 빈궁에 시달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오늘 안수집사 선신 예배라는데요. 하나님께서 집사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지금은 뭐 많은 일들을 집사님들이 하게 되지만은 초기 교회에서 집사, 디아코노스를 세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먹는 일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빈궁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살피도록 그렇게 세운 사람이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을 제대로 되살려보려고 했던 네덜란드 계획교회는요, 교인들이 뭐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도 장로님들은 많아요. 집사는 고작 해봐야 한 4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밀하게 일해야 되기 때문에 입이 무겁고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견딜 수 없는 그 컴패션이 있는, 그 고통받는 그 아픔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는 일이죠. 여기 서울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끼니가 힘든 사람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아마 구역 살피고 보살핀 구역장들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든 사람 있으면 그거 놔둘 수가 없죠. 먹고 살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해서 그 범위를 이 지역사회로, 이 지역사회 없으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빈곤 가운데 헤매고 있는 교역자들, 그 교역자들의 자녀들, 그리고 힘든 교회들, 그리고 힘든 그 어두운 곳, 그것으로 손을 펼치는 것이 종말의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은 거룩함에 이어서 그 형제 자매 사랑, 궁핍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는가 돌아보지 않는가 하는 게 달려 있습니다. 아까 잠시 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그 한 다음에 보인 결과가 보면 그들에서는 서로 유무상통하는 일, 그리고 그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부르는 것.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여기도 데살로니가 4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사실 단정히 행하고란 말은 원래 원문을 보면 칭찬을 받고 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깥 사람들로부터 칭찬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서울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려면 바깥 사람으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되, 칭찬받는 그 이유가, 근거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 두 번째, 그들은 빈궁한 사람이 있을 때 그냥 보아 넘기지 않는다. 반드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제발 쓸 수 있도록 도와줘. 힘을 쓴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다. 자, 세 번째, 제가 빨리 하고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할 힘쓰라. 이 구절은 특별히 라틴어 이름을 하면 요하네스 카시아누스, 영어로 하면 존 카시안이라는 사람 이후에 그 베네딕토 수도회를 세운 베네딕토와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요. 사실 베네딕토에게 영향을 많이 준 그 수도회 운동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존 카시안, 영어로는 존 카시안이라고 부르는 그 수도사, 그 교회 선생이 이 구절을 수도원 운동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 운동에 적용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거기 보면 조용히 자기를 하고, 사실은 이게 우리 번역은 이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우선 조용한 삶을 살아라. 여기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용한 삶, quiet life. 그 원래 헬라어 성경을 이제 헤스케이아라고 그럽니다. 헤스키아의 삶, 헤스키아. 조용히 침묵하면서 관조적인, 일에 끼어들지 않고 그런 삶. 그런 것이 수도원 삶으로 해석하기 아주 쉬운 그런 게 됐죠. 왜냐하면 동방 정교 전통에 그 헤스키아즘, 헤스키아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침묵주의라고 하는 게. 그게 여기서부터 이제 발전을 이제 했던 거죠. 침묵하는 삶, 관여하지 않는, 손 떼고, 영어로 하면 contemplative life, 관소적인, 관상적 삶을 살아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자기가 먹을 것, 자기가 할 일, 그게 뭐 화장실 가고 밥 먹고 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스스로 자기 일을 챙겨서 하는 것. 수도원 원장이든 저 처음 들어온 초짜 수사든 모두 다 자기 일은 자기가 챙겨서 할 거예요. 세 번째가 손으로 일하라. 노동입니다. 노동.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수도원 삶에 적용을 시켰죠. 베네딕토 그 수사가 수도 원장이 이제 베네딕토 수도에 만들 때 그 표가 오라 et labora 였습니다. 오라, 기도하라, 라보라, 일하라. 그 기도와 노동이 수도원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고 듣고 하루 종일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수도원에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이걸 수도원 삶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삶에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의 그 아주 분주한 삶 가운데 우리가 조용한 그 삶을, quiet time, 그걸 우리는 단순히 그냥 큐티 안에다 적용을 시키는데요. quiet time, 그 조용한 시간을, 이 시간 갖는 겁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기에 제일 좋죠. 물론 당연히. 그런데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누구하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하지 않고 침묵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침묵의 삶. 두 번째가 solitude, 고독입니다. 침묵과 고독, 이 두 S, silence와 solitude, 침묵과 고독,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새벽기도 혹시 나오더라도요, 우리 전통은 그냥 우아우아 하게 통성기도 하는 게 그냥 다 습관인데요, 혹시 할 수가 있으면 혼자서 산책을 하든지, 우선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침잠하는 것,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자기의 고독한 가운데 혼자서 침묵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과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걸 기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훈련, 그 삶, 그게 첫 번째, 조용히 살아라. 조용한 삶을 누리라.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2초, 3초도 못 기억해서 휴대폰 들여다보고요. 카카오톡 하고요. 또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뭐 그러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까? 하루에 몇 시간을 그렇게 보내거든요. 최소한 하루에 10분이라도 아니면 15분이라도 20분이라도 이렇게 침묵하면서 고독한 가운데 오직 주와 더불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럴 수 있는 사람만이 공동체 일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보네프가 쓴 게마인 자메스 레벤 공동생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보면 그 두 번째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함께 있을 수가 없고요.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은 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홀로 자신의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보내는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공동체 일원일 수 있고요.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로 함께 말씀으로 이렇게 서로 세워가는 그 경험을 한 사람은 또 홀로 있을 수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배 참석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서도 홀로 말씀 가운데 침묵하는 삶, 조용한 삶을 사는 것 그러면서 각자 자기 발로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종종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직접 앉아서 이야기할 때도 듣기도 하고 했던 이야기인데요. 한 교회 수준은 목사의 수준이다. 그러면서 한탄을 해요. 아니 뭐 손 목사님처럼 수준이 높은 분이면 다 같이 올라가겠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제 발로 독자적으로 제 발로 설 수 있는 성숙한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를 세 번째, 손으로 일하라.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죠. 특히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노동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사람은 각자 자기 손으로 자기가 먹고 살 거 그거 챙기고 스스로 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라고 이것이 제대로 돼야 형제 사랑으로 또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암수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서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친 그 세 가지 달라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이게 무슨 성경책 끼고 거룩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옷은 남루하고 그 얼굴은 찌들어 있어도 그러나 그 삶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때문에 오는 세상 사람과 다른 어떤 표정이 그 기쁨이 그의 소망이 삶 속에 드러나는 그런 삶 두 번째는 궁핍한 형제를 돕고 살펴주는 일 세 번째는 자기 발로 서는 것 침묵과 고독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투투 감독을 직접 그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2002년 말, 2003년 초였는데요. 제가 그때 캘빈 칼리지에 가서 지금은 캘빈 세미나리 신학교에서 철학신학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캘빈 칼리지 대학 철학과에 가서 1년 동안 제가 강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투투 감독이 마침 방문했어요. 그때가 미국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2003년 한 2월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 그랜드 래피즈 체육관에 모였습니다. 12,000명 수용인데요. 반을 잘라가지고 6,000명만 오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단을 만들고 그 강연을 딱 30분 들었습니다. 조그만 분이잖아요. 제가 보면서 와 저분의 인생의 물구나무를 몇 번이나 넘은 분이시구나. 너무 천진난만해요. 그 웃는 모습이. 그러면서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화국이 민주화되도록, 그리고 이제 넬슨 만델라가 들어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공화국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준 미국에 대해서 여러 번 감사를 표시했어. I thank you thousand times. 뭐 이런 방식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천만 번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가서 그 이야기를 해요. 어느 한 농부가 닭을 키우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닭 가운데 독수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가 이 닭들과 함께 사니까 똑 닭처럼 같이 살아요. 같이 모이 쪼아먹고 같이 다투고 그러면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그 농부가 독수리를 닭들에서 빼내가지고 이제 품에 안고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독수리를 손끝에다 세우고 그렇게 해요. You are eagle. 너는 독수리야. 너는 독수리야. Fly, fly, fly to the end of sky. 날아라, 날아라. 저 창공 끝까지. 그러면서 확 날아버립니다. 그러면서 투투 주교가 거기 모인 미국 사람들한테 You are eagles. 여러분들은 독수리입니다. What are you doing now?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왜 이 전쟁 벌리고 있습니까? 이 말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닭들이 모이 쪼아먹으면서 그렇게 다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독수리처럼 훨훨 창공을 날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